세계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3번째 시즌, 6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3번째 시즌에서는 월터 첸트리 목사님이 쓰신 빛발의 난식일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이제 그 6번째 시간인데, 책으로는 제5장 안식일의 준수, 모세의 방법과 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 제목이 잡혀져 있는 제5장이 되겠습니다. 제5장에서 월터 첸트리 목사님은 다시 한번 구약의 모세의 체계에서 안식일을 준수했던 방식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체계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법 혹은 주일을 지내는 방법, 이 방법의 차이점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 그리고 주일을 안식일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지내고 어떻게 다르게 지내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따로 챕터로 떼어내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월터 첸트리 목사님이 본문으로 가져온 것이 구약에서 두 개, 신약에서 한 개죠. 구약에서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먼저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두 번째로 구약에서 가져온 본문은 느헤미야 1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느헤미야의 기록이죠. 자,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가져온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세 가지 본문을 이제 우리 앞에 펼쳐놓고 월터 첸트리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첫 문단을 시작하죠. 모세가 살던 시대에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나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회중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관례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가장 강력한 형벌이 가해지는 제4계명에 의해서 강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형벌이 집행되는 것을 구경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집행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공적인 의를 세우는데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그의 열정 때문에 그는 상인들에게 만약 계속해서 안식일에 물건을 팔면 그들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체제는 정확하고 엄격하며 인정이 없고 완고했습니다. 월터 첸트리 목사님은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구약에서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집행 방식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두 가지 비성경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죠. 첫 번째로 비성경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우리 시대에 주의를 성수하는 일이 이렇게 흐트러졌으니까 우리 시대도 모세 시대처럼 엄격한 규율을 만들고 엄격하게 그것을 징벌하고 아니면 책망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 비성경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형벌이 주어진 것이 늘 무서워가지고 절대로 안식일하고 주일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고, 따르니까 다르게 지켜야 된다, 다르게 구약의 안식일과 달리 신약의 주일은 즐거운 날로, 자유로운 날로, 우리가 뭘 해도 괜찮은 날로 그렇게 자유를 만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터 첸트리 목사님은 이 두 가지 비성경적인 반응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인지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4장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점에서 달라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건 정말로 필수적인 일이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4장 7절까지를 이해하고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4장 7절 사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월터 첸트리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모세의 손에 도덕법이 들려 있었을 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도덕법이 들려 있을 때 내용은 똑같지만, 십계명이 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내용은 똑같지만 그것을 시행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도덕법을 들고 있었을 때 모세가 그 도덕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방식을 보면 굉장히 세부적인 지침과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면서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도록 가르쳤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나무를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처소에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 안식일에는 추가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아주 자세하고도 엄격한 교훈들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운 구체적인 형벌들이 주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도덕법을 들고 그 도덕법으로 신자들의 삶을 다스리실 때는 예수님은 모세처럼 세부적인 어떤 지침사항들을 제시해 주지 않고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강조하시고, 그리고 도덕법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대함을 보이시고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셨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계명 같은 경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것을 따먹은 것을 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피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따먹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배고픈 것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전혀 정죄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관대함을 보이셨지 않았느냐. 이렇게 모세의 손에 도덕법이 들려 있을 때 하고 예수님의 손에 도덕법이 들려 있을 때 그 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아, 구약의 안식일하고 신약의 주일이 연결됐대더라, 아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던 모든 방식하고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 모든 방식하고 똑같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내용하고 정신은 똑같겠지만 그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시행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월터 첸트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니, 똑같은 도덕법인데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을 때는 왜 그렇게 세부지침이 많고 왜 그렇게 형벌이 혹독하고 왜 그렇게 엄격했느냐? 왜 그리스도의 손에 도덕법이 들려져 있을 때는 세부 지침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마음을, 동기를,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 혹독한 형벌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훈과 지속적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는 공급해 주시느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월터 첸트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범법함을 인하여 추가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 백성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허술한 상태 가운데 있었고, 오늘날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충분하게 일하고 계신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그 유대인들도 비록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철부지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아주 미약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그 어린 아이들이 그 법을 제대로 존중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민법의 그 무서운 형벌로 같이 그 모세의 율법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호숫가에 살고 있는데 철부지 어린 아이가 있다. 아주 몇살안 되는 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물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만 하지 않고 엄마 아빠랑 같이 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선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해가 진 다음에는 절대로 물가에 가면 안 된다라고 또 말하고 뭐 바람이 불 때는 비가 올 때는 더더욱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꼭 가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같이 가자고 말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막 세부 지침들이 막 잔소리가 잔뜩 나가는 것처럼 이게 어린 아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구약의 모세 시대의 율법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와 같았으니까. 그리고 가혹해 보이는 그 형벌들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법을 법으로서 존중할 만큼 그들이 철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반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한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충분한 내용들을 완전하게 다 가지고 있고 더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의 신자의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늘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세의 율법에서처럼 그렇게 세부적인 지침 사항들 아니면 아주 혹독한 형벌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도덕법이 들려져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그 크신 역사 때문에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모세의 율법보다 혹독하지 않은 자유를 많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도덕법이 집행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월터 첸트리 목사님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현재 틀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터 첸트리 목사님의 결론은 이제 5장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자주 사계명에 대한 영적이고 신약적인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신자의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입니다. 성령과 완성된 성경의 계시로 충만한 남녀들은 성인들로서 도덕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법적인 부가물이나 모세의 엄격함이 없어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신자들은 유치한 신자들에게 주어졌던 모세의 가르침의 그런 특색들이 없어도 영적인 성숙에 의해서 신자의 안식일인 주일을 잘 거룩하게 즐겁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5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삼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안식일 계명을 집행했던 그 방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스리는 이 신약시대의 삶 가운데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헛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구약의 안식일하고 신약의 주일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흘러가는 것은 같고 오히려 신약의 주일이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구약의 안식일 이렇게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신약의 주일의 그 내용들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오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니까 이게 좀 약간 헛갈리기 쉬운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모세의 율법이 사용했던 방식을 우리 자신에게 끌어와서도 안 되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도 모세의 율법에서 사용했던 그런 방식들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교회적으로 행할 때도 모세의 율법의 그 체계에서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이 많아야 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복음적인 방법 신약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내야 하는 것이겠죠. 아마도 이제 뒷장에 가면 월터 첸트리 목사님이 이제 그런 부분도 좀씩 얘기를 해주겠지만 저희가 먼저 그 부분을 미리 아 이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먼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제가 청소년기 때도 그런 일을 좀 겪긴 했지만 왜 아이들한테 성경 암송 구절을 주고 식당 앞에서 그 암송 하지 못하면 안 들여보내주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뭐 저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 때 뭐 그 방법이 좋은 줄 알고 또 그렇게라도 한 구절 외우면 또 좋을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해본 적도 있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그 고귀한 일과 밥을 먹는 일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너 밥 먹으려면 성경 암송해라 이렇게 하는 그 접근 방식이 과연 어떤 효과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방식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 잘 안 듣는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식인지 고민할 필요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가정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가정 안에서 성장하는데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 예배 출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알러지한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그거 해야 된다고 말하는 순간 막 부정적인 반응들이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왜 그거 하라고 시키냐? 왜 그거 하라고 나한테 강요하냐? 이렇게 막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부모가 하루에 성경 몇 장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몇 분 이상 안 하면 아침밥 안 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성경 몇 장 안 읽으면 저녁밥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일종의 이제 강압적인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결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렇게 배우고 성경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맛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달구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빛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진리가 있고 갈 길을 아는 지혜가 있는 거구나, 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동기부여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만 하려면 일단 성경 몇 장 읽어야 되고 혹은 큐티를 몇 분 이상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니까 어릴 때는 하죠. 밥 먹어야 되니까. 근데 밥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조금만 커봐라.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조금만 크고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내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 봐라. 이런 이제 반감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 싫어하는 이유를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어렸을 때 괴롭게 했던, 핍박했던 동기부여를 안 시켜주고 이제 규율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규율로 딱 가둬가지고 치사하게 밥도 안 주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얼마나 마음속 안에 반감이 있겠어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에 대한 반감들이 지독하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할 때 구약의 어떤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세부 지침들이나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세부 지침들을 막 어디서 가져다가 1부터 10까지 그 규칙들을 잘 외우고 그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못했을 때 막 자학하고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정말 나쁜 놈이야, 나는 정말 발전 가능성이 없어 막 이렇게 자학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것을 그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면서 그 날에 누리는 그 특별한 복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들을 안 주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딱 법으로 던져놓고 내 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 법을 다 그대로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나가라, 안 그러면 뭐 내 자식 아니다, 안 그러면 밥 못 먹는다, 안 그러면 용돈 없다, 이렇게 이제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서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일날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의 리스트가 제일 중요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목사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주일날 이 일 해도 돼요? 이 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요. 때로는 어떤 목사들은 적극적인 성격이면 아예 목록을 발표하죠.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뭐 이렇게 목록을 쭉 발표해서 교인들이 그 목록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주일을 지낸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주일이 어떤 의도에서 주어졌는지를 충분하게 배우지를 못하고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나 예수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충분하게 배우지도 못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냈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큰 기쁨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인 과정 없이 그냥 목사님의 신앙 기준이 이거니까 아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의 마음은 착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목사님이 만든 그 기준은 목사의 그 신앙의 어떤 요소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냐고요. 가지고 있지 않은 거니까 어떤 것은 못 따라가고 못 따라가면 나는 실패한 교인 같고 목사가 나를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 안 좋게 볼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은혜롭지 않은 인간적인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뭘 해야 되느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서로에게서 묻고 그 리스트부터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그날에 무슨 일을 하시고 왜 그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그날을 어떻게 보낼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가면서 그 내용을 마음과 삶 속에 채울 때 리스트는 만들지 않아도 서서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해도 되지만 주일날 꼭 안 해도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하게 되고 정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서 이 주님이 안식일과 이어진 이 신약의 주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주일날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막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세상에 짠 던져버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걸 안 할 때 막 형벌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고 그게 대수가 아니라고요. 원리를 가르쳐주고 정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런 규범들, 기준들을 우리가 심어줘야 하는 것이니까요. 모세의 율법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던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던 방식, 안식일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지침들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그 방식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과 관련된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틀에서 시작돼요. 거기 가면 그런 게 없다고요. 안 지켰다고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막 세부적인 지침들이 나와 있고 그거 아니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운 의도와 은혜로운 목적과 은혜로운 내용들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막 쑥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단맛을 느끼게 돼. 막 감격해야 돼요. 일주일 중에 하루가 빨간 날로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좋은 날인지 얼마나 즐거운 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막 벅찬 가슴으로 막 느껴야 된다고 희열을 느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신약의 주의를 지키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기도 하고요. 네, 지금도 고민하고 지금도 어떻게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내 삶과 내 가족들의 삶과 내가 지도하고 있는 교회의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적용 방법이 모세의 율법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는 방식이 될까? 그런 고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안식일이 정말로 즐거운 날이고 정말로 복된 날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어떤 방식, 규칙,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아, 저 사람은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무슨 죄인 다루듯이 낙인 찍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저런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규칙대로 모든 사람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규칙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규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의 규칙대로 그대로 따를 것을 늘 강요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녔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대하시면서 대신 그 안식일을 정말로 복된 날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병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안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더더 눈이 띄어져서, 아,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시간과 관련돼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가져오신 그 구원 안에서 정말로 안식을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줌으로써, 물론 나누어 주다 보면 다른 교인이 또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안식도 이제 받게 되겠지만, 그렇게 서로 그 안식을 나누어 주고 그 안식을 함께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안식, 일주일에 한 날을 쉬게 해주시면서 거룩한 날로 구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누리자고 말씀하신 그 안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고, 함께 참여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식을 더 온전하고 더 분명하게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일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정말로 중요하게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2, 3주 주일을 못 지키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어느 주일에 이제 교회를 다시 나왔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 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교인은 그 교인이 2, 3주 만에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힐끔 쳐다보고 말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무심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교인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2주 동안, 3주 동안 왜못 나왔냐고 마치 그 이유를 조사하는 심사관처럼 그 이유를 물어보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교인은 또 미래지향적이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앞으로는 정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주일모임 빠지면 정말 안 된다고, 십계명 때못 배웠냐고, 네 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냐고, 앞으로 빠져선 안 된다고 막 단도리를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좋은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인에게 다가가서 제일 복음적으로 예수님처럼 반응을 하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좋은 반응은 그 사람이 2, 3주 만에 다시 찾아 나온 그 교회 안에서 그몇 시간 동안 지내는 그 시간 안에서 그 사람이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야 내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내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교회 문턱을 딱 넘어오는 순간 정말 달려가서 반갑게 맞고 또 염려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또 와서 만나게 돼서 반가운 마음을 표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마다 가서 외롭지 않게 같이 있어주고, 어떻게 사는지, 참견하지 않는 차원에서 물어봐주고, 또 안부도 묻고, 또 영적으로 좋은 대화들도 나누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안식을 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지, 교회 빠지면 안 된다. 교회 빠져서 잘못했다. 절대로 앞으로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어떤 규율을 줘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숨통을 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라고 그거 몰라서 그랬겠어요. 그거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할수 없었던 어떤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신앙의 어떤 퇴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교회 안에 와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어떤 경험들, 쓴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율을 그 사람에게 던져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앞으로 해야 할 지침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찾아온 교회 안에서 참된 안식을 그날 누릴 수 있도록 섬세하게 이렇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을 때도 내 얘기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얘기 물어봐주고, 가족들 얘기 물어봐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물어봐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는 대화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런 것이 진짜 주의를 같이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일날 모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함께 모이는 모든 교인들에게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큰 선물을 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저분이 맛볼 수 있도록 내가 맛보고 있는 그 안식을 내가 좀이라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함께 지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교우들을 만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규율을 만들어서 막 그것을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이거 얼마나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아도 세상 어디 가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신령한 안식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그 날을 정말로 온전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쾌락과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느라고 시간들을 또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닌데 왜 평일처럼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일은 그렇게 오후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고 규율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사람들이 그렇게 들로 바깥으로 나가서 쾌락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신령한 즐거움을 포기하고 세속적이거나 쾌락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서 자기들의 빈마음을 채우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주일날 오후 시간을 좀 내 시간을 좀 나누어서 함께 뭐 집으로 부르든지 뭐 교회 사무실에서 만나든지 차를 마시면서 정말 따뜻하고 즐거운 교제를 아니면 공원 같은 데 가서 같이 산책하면서 따뜻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벗이 되어준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안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즐거움을 주일날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을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오픈하고 내 삶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려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이 주일 오후에 뭐 골프 치러 갔다 아니면 뭐 어디 뭐 하러 놀러 갔다 뭐 그런 거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주일을 함부로 지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주일 오후에 내 시간을 한 번이라도 나눠준 적이 있는가? 그 주일 오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커피 한 잔 놓고 함께 앉아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아, 이게 함께 그런 안식을 맛보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우리의 길들을 이렇게 그렇게 잡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이 주일이 정말로 즐겁고 복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던져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어떻게든지 주일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지치더라도 나도 안식을 누리고 내 이웃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내 삶의 옥합을 내가 깨뜨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교회든 어느 지역이든 그 주일을 지키는 방식들이 새로워지고 주일이 정말로 신령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일을 정말로 신령하고 복되고 즐거운 날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저는 6장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 6장을 가지고 다시 북토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